드디어 요한복음 13장에 왔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666, 666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막 패스네이팅하고 막 무엇인지 막 파헤치려고 하는 이러한 난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만 떼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더라. 요 숫자가 이런 걸 의미하더라. 요건 요런 내용을 말하는 거더라. 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 666이라는, 666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야기했는가? 13장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는 거고, 또 성경 전체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 보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근데 13장에 보면 666이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다 읽어보셔서 13장의 주된 이야기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그두 번째 짐승을 설명하는데 666이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두 짐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13장을 쫓아가면서 이 666이 뭔지 좀 올바른 어떤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열 뿔이 나 있다. 머리가 일곱 비 되고 열 뿔에는 열 개의 면류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뿔이 나 있고 뭐 머리가 일곱이나 되고 열 개의 면류관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이게 뭔지 세세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 파헤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아 그만큼 세구나 무섭구나 권세가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김새가, 이 짐승의 생김새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 뭐 곰, 사자, 이 짐승이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이 보니까 있더라. 그게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있었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렸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제국들이 이렇게 곰, 뭐 표범,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따로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합쳐져 있어요. 합쳐진 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어떤 제국이 나오는데 이 제국은 그 모든 제국들이 가진 권력들을 다 합친 것만큼 무섭고 강한 제국이 등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 그 핍박받던 성도들이 생각했던 이 짐승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들을 생각하면 훨씬 성도들이 훨씬 우리보다 성경에 관해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분명히 이 짐승의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서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구나. 이 로마 제국이 이 무서운 짐승이구나.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우리에게는 로마 제국이 아닌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이 모든 제국들의 특성을, 그 강대함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디죠? 중국? 다른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왕자와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어요. 3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13장 3절입니다. 비춰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머리 하나가, 머리가 일곱 개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랐다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견해입니다. 한 사람의 신학자이며 또 목회자인 저만의 견해입니다. 무슨인지 아셨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동의가 되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아셨죠? 저의 견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이 머리가 상하였다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최근에 저를 이렇게 아 그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바로 네이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4월에 2019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Restoration of Brain Circulation and Cellular Function Hours Postmortem 이라는 제목이에요. 모텀이라는 게 죽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죽음 후에 뇌가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셀이 회복되는지에 관한, 뇌순환과 세포 기능의 회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돼지를 수십 마리 도축했습니다. 그리고 32마리의 돼지의 뇌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장치에 집어넣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장치에 집어넣고 뇌혈관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죽은 뇌에 다시 피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의 뇌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고 4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다시 피를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70%, 70% 정도의 뇌세포가 정상으로 살아났습니다. 4시간 후에 연결해서 그것을 했더니 70%가 살아났다면, 바로 죽은 다음에,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죽은 다음에 다른 그 장치에 넣어서 피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실험은 아직 없었지만 이제 돼지에게 했었던, 2019년에 돼지에게 했었던 실험이었으니까 언젠가는 누구한테 해볼까요? 사람에게 해보겠죠?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는 또 논문이 2019년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자, 보여주시고요.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뉴럴링크예요. 뇌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저 눈썹처럼 되어 있는 게 정극이에요. 아주 가느다란. 저희가 뇌 그 신경망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뇌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감지하는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저 쥐에다가 심었고요. 3,000개가 넘는 정극을 심어서, 저 쥐 보시죠? 이렇게 달려있죠? 거기 심어서 무선으로, 와이어리스로 컴퓨터에 그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돼지에게 동전만하게 만들어서 뇌에다 심어서 역시 컴퓨터에 그 돼지의 뇌파, 먹을 때 어떤 뇌파, 뭐 웃을 때 어떤 뇌파, 뭐 이런 뇌파들을 잘 기록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저 원숭이에게 심어서 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지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칩을 심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것으로 움직이기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해봤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해볼까요? 사람에게 결국 해보겠죠. 알츠하이머를 고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질병을 고친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앞에 뇌실험도 그렇고 뇌에 칩을 심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실험하는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그렇죠? 사람의 브레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나 기기에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죽지 않겠다는 거죠. 최근에 10월에 제프 베조스하고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알토슬랩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조금 질이 다른데 인간 유전자 재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이제 질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재프로그램해서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기술은 제 눈으로 볼 때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뭘 극복하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으니 나았다 하는 말씀이 저런 식의 저런 형태의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사람의 뇌를 꺼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옮기든 수술에 성공을 하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 죽지 않게 하는 실험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을 정복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첫 짐승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따를 뿐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세상에 대적할 나라가 없고 짐승이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즉 교회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죽음을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술의 발전을 못하고 죽은 불행한 사람들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것들이 눈앞에 온다면 정말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이 첫 짐승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몰라요. 그 첫 짐승이 미국인지 아니면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이런 말씀보다 더 저에게 마음이 쓰이게 하는 것은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짐승의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머리마다 사람들이 다 보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쓰여져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신 말씀을 법으로 정해서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너의 복지를 위해서 너의 웰빙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만 세우신 신성한 결혼을 남자와 남자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물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더불어 한국말 성경에는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파르마키아라는 뜻입니다. 아마 주술을 행하면서 같이 약물을 환각 약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블락블락마다 이런 약물들을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총기 규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이 나라가 총기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마에 맞박에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시위하듯 이 나라는 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나 반하는 것들을 합법이다,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몰라요. 이 첫 번째 짐승이 미국인지 다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분명히 이 나라는 짐승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말씀은 생김새도 어린 양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모든 땅에 있는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연상시키게 합니까? 어린 양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엘리야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견해가 많아요. 뭐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뭐 다른 종교 단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아직도 내지만 두 번째 이 짐승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선지자의 능력을 행하는 듯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666은 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해석하면서 그가 66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에게 국한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참 재밌는 게 어느 문화권에나 숫자들 중에서 어떤 숫자는 행운의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는 불운의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뭐죠? 4. 죽음을 가리킨다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4층이 없고 3층에서 5층으로.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어요. 행운의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1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3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8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3과 7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라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참 7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일곱 대전, 뭐 일곱 교회, 일곱 나팔, 뭐 셀 수도 없어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도 일곱 방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일곱 번 있을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7을 통해서 완전한 일들,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6은 어떤 숫자일까요? 7에 가깝지만, 7처럼 보이지만 7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함에 가까워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고 선지자의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였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였던 것처럼 666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6.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악. 6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반항을 하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모사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을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반하는 악한 모습으로서 악한 적 그리스도로서 66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6을 세 번 반복하고 6이 짐승의 숫자고 자, 이 666이 누굴까요? 근데 누굴까요? 세상에 정말 모든 악인은 다 666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위에서.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역사 위에서는 이 666이 누구인지 이런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왔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분명히 이 666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을 독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독자들, 1세기 독자들을 뛰어넘고 우리에게만 하는 해석이라면 예를 들어서 666이 바코드라고 그러면 1세기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독자가 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습니다. 1세기 독자들이 666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 다 알고 있죠? 네, 숫자의 그 풀 명칭이 뭐죠? 무슨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죠. 왜 아라비아 숫자인 줄 아세요? 아라비아에서 와서가 아닙니다. 유식한 척 하려면 인도에서 숫자가 발명이 됐어요. 0이라는 그 0이라는 그 숫자를 발명한 이야기는 정말 책 막 이만큼 너무너무나 철학이 담겨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인도에서 쓰는 거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 잘하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거 좋다라고 해서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던 시대 때도 숫자를 썼겠죠. 그렇죠? 장사를 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썼을까? 알파벳으로 썼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왼쪽 편에 있는 게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다 문자로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알레프, 히브리어. 우리의 A에 해당하는 건 1이고 알파,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파는 1입니다. 베타, 또 2,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없는 숫자도 그래서 당연히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폼페이 벽화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뭐 548이다 뭐 이런 글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게마트리아 중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족보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족보가 많은데도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다윗까지 14대. 이 14대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로 보면 저게 달레 바프 달레.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다비드라는 그 이름의 자음만 이렇게 보면 그 달레 바프 달렛이 되고 그 게마트리아 숫자를 보면 464 그래서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었다면 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분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구나. 예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 물고기의 숫자가 138인가 그래요. 그걸 또 게마트리아로 해석해보면 베니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복선이 물고기의 개수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바이블 코드라는 또 이상한 책을 그런 식으로 다 모든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해석해서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다. 그래서 666을 해석해 보니 한 장 넘어가시면 니온 카이자르라는 히브리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벌써 몇 년도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아마 1세기 독자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정말 대표적으로 박해했던 그 박해자 네로 황제를 생각했겠구나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한 지금 정말 그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모든 그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핍박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이게 어떤 나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왜 쓰였다고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666이 말하는 것도,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말하는 것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아픔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말세이기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핍박당하게 될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인내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를,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바보같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으로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죄지며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바보같이, 정말 병신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고난을 받는, 정말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생각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고 내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은 다 주님이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오른손에 짐승의 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은 정말 그렇게 찍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전, 옛날 이 시대에 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노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도장을 찍어서 표시했던 것처럼 그래서 손과 이마의 표시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단의 소유가 돼서 살아간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단의 소유로 살아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세우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얼라인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손에 붙인다는 너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렇게 찍고 나고 생각하면 아니 그걸 찍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정말 그런 표시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걸 받지 않아도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찍고 그러는 게 너무나 유치한 것 같아요.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국회에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생체에 심고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666이다. 이렇게 생체 그렇게 해서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은 그게 옮겼죠? 뭘로? 백신으로. 그렇죠? 백신 안에 무슨 칩을 심어서 놀려고 한다. 그래서 백신은 맞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그 일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전 너무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나 정말 참담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정말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칩을 뭐 뭘로 넣든지 내 몸에 새길 만큼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한결 흠없이 내가 살아서 사단이 나 모르게 그런 걸 심어서 조종해야 할 만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맞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거 맞지 않아도 그런 거 표시 안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가지 않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결점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미혹하고 그런 것으로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정말 그러한 결점에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내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가 대신해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 모든 죄의 그 죄값을 다 지고 돌아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하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위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몰래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을 요구했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든지 그건 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맞죠?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역사 위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지금도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이 아닌 삶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고 보여주고 여전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손에 그의 표, 우리 이마에 그의 표를 찍기 위해 부단히 유혹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현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과 인내로 주님 뜻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인내로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13장 마지막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태시가 너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짐승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가늠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세상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가늠하며 사십시오. 판단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손목과 우리 이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